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를 채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은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과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혜롭게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이 자신들을 꾸미고 그렇게 양식도 곰팡이 갚인 양식을 준비해서 먼 나라에 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속아서 그 기브온 주민들과 언약을 그러니까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좀 혼란에 빠졌죠.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죽이지 않아야 하는 이제 가나안 족속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을 그냥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조약을 맺어서 이제 이들을 종으로 삼고 이들을 보호해주며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여기 이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로 삼았다.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했던 그 다른 오늘 아모리 사람들이 이제 이 기브온 주민들을 치기 위해 병력을 모아서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기브온 주민 이래가지고 이렇게 큰 임팩트가 없는 주민들, 약한 주민들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10장 2절에 보면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도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다른 족속에 비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크고 강하였고 오히려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읍이었다라는 거죠. 큰 성읍이었다라는 말은 성도 크다라는 얘기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많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가나안 족속의 연합하는 그 이제 무리 중에 큰 전력이 되는 도움이 되는 강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과 합하여 힘을 합해 우리를 물리치기 전에 우리가 이들을 빨리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 백성들을 주민들을 치러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 주민들을 도우러 갑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제 그렇게 점령 전쟁을 임하려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 일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구해야만 하는 가나안 족속을 도와 싸워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사실상 정복전쟁이 아닌 기브온 주민들을 지키러 가는 것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조약 때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제 껄끄럽습니다. 뭐가 껄끄럽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야 할 대상인데 뭐 어찌저찌해서 조약까지 맺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잘 됐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가나안 백성,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을 죽이는 것이니 우리는 뭐 우리 손에 칼을 피를 묻히지 않아도 우리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일부러 패하든지 일부러 지든지 아니면 일부러 가지 않든지 해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뭐 패하는 죽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전략적으로 이제 구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보통 그 민족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주고 아니 심지어 이들을 도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림은 이제 어색한 겁니다. 또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하기 좀 어렵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도우십니다. 전투 속에 오늘 말씀해 보면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셔서 칼에 죽은 인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인원이 많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이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 보면 12절 13절에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기를 명하고 그로 인해 태양이 내려가지 않아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왜 태양을 멈췄나 생각을 해보면 도망가는 그 아모리 사람들이 이제 밤이 되면 숨기가 좋기 때문에 이들을 더 뭐랄까요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이제 해가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크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이제 평가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건데 그 전에 여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논쟁이 많은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논란이 많냐면 이제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마치 1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는 것 같은 얘기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태양이 멈췄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논란은 크게 논란거리도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도를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고 시적인 표현 가운데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라고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말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원래 원어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주어로 나오는 것 같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인데 그것이 생략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멈추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태양이 멈출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이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우주의 법칙을 이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태양이 멈추면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태양계의 모든 이 법칙들이 다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태양이 멈춰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기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가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없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러한 주님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을, 특별히 이런 우주적인 어떤 법칙을 거스른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만약에 그렇게 되어 우주의 법칙이 깨지는 순간 이제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났을 수 있는 일이냐,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입증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지? 그러니까 증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지금까지의 나를 정확하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컴퓨터로 계산해보니 하루가 비더랍니다. 하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루가 비어서 이거를 찾고 찾다가 성경에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 여기서 태양이 멈췄기 때문에 하루가 비는구나, 뭐 이제 이렇게 아마도 뭐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자전과 공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거리 계산을 했을 때 하루가 빈다라고 이제 그 계산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 하루와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보면 기도했을 때 태양이 15도 뒤로 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합치면 대략적으로 하루가 나온다. 이제 이래서 이게 실제로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어떤 이런 과학적 증명이요,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않았는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제일 관심이 갖는 게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 흥미가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과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며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기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기 위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런 증명들이 필요할 때도 있고, 뭐 이로 인해 성경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관심은 가지만 내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자세는 좋지 않은 자세라는 거죠.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꼭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도 그봐 결국 설명 못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분 1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뭘 생각해봐야 할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이것이 일어났느냐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가장 궁금한 거. 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여호수아의 기도, 태양을 멈춘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기도를 이만큼 들었던 적이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 날을.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일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계속 표현들을 보면 여호수아보다는 이 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날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날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특별한 날일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왜 특별한 날일까요? 전쟁은 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은 여리고 때도 일어났고 계속해서 전쟁 중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보면 사실 이보다도 더 큰 승리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승리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사사 시대에도 보면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항아리를 깨임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혼란을 주어서 큰 승리를 이루었던 적도 있습니다. 기적으로만 따지면 물론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매우 큰 기적이지만 그에 준하는 기적들이 성경의 내용 중에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왜일까? 지금 정복전쟁 중에서 계속 전쟁은 계속해서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 또한 있었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한 일은 없다.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었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뭐가 특별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이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날은 이스라엘 전쟁 역사상 이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 유일한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위해 싸울 일은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아예 없을 일입니다. 전에도 없었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을 위해 싸운 날이라는 것이죠. 이날이 특별한 날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기브온 족속을 위해 싸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른 싸움이 아닌, 그쵸? 사실 여리고도 굉장히 큰 기적이 일어났지만 여리고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한번 패배하고 다시 승리했던 아이성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앞으로의 전쟁들도 앞으로 이런 날이 없었을 거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 왜 기브온 주민들을 구하기 위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9장에서 보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죠. 조약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결국 단어로 보면 언약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친하기로 언약을 맺었죠. 당시의 언약은요, 보통의 경우 주, 종 관계로 맺는 언약입니다. 주인과 종과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들을 보호해주고 이들을 지켜줌과 동시에 이들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뭐 조공도 바치는 이제 그런 언약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도 사실상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인 관계인 상태에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것도 참 재밌죠? 하나님의 종이 된 이스라엘과 주종 관계의 언약을 맺은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기브온족 속 주민들의 주인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면 이 기브온 주민들의 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들끼리 따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흡수돼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하에도 보면 사울이 이 조약을 어기죠. 기브온 주민을 죽여요. 그래서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종이 되었지만 따로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다른 이방 민족들을 종으로 데리고 있었을 거다라고 예상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종이 되어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유대교를 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개종을 해야 됐고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 그러니까 종도 다 포함입니다. 종도,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을 때 종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과 함께 지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함께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 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이 기브온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도움을 청하죠. 우리를 위해 속히 내려오소서. 그래서 내려가죠. 정복 전쟁과 일반적인 그 당시에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늘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을 구하기 위해, 바꿔서 말하면 그 언약에, 그 약속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지금 기브온 족속들에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장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들 또한 이제 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돕기 위해 이스라엘을 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에, 그 언약에 충실히 성실히 임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물리칠 때 행했던 기적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심으로 역사하시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말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돕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 약속 안에 있게 된 기브온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위대하심을 보이기 위해 싸우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좀 복잡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그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의 약속으로 인해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이방인을 다 죽이셨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어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방인을 향한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기적 가운데 베푸시며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자민족주의적인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라는 그 내용을 깨부신 성경이 바로 요나서죠.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그 나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을 보이시기로 한 그 목적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하고 있는 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언약을 위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어마땅한 이방 민족이었지만, 뭐 여호수아의 실수였다라고 말하지만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해 이방인과 맺은 그 조약까지도 하나님은 끌고 가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그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언약 안에 있음을, 이 언약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임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언약이 대단한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으로 인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자비하심과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결국에는 이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혜택이라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뭔지, 그 약속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인생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약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우리의 실수까지도 감싸 안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의지하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의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 안에 거하고 있음을 누리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의 처음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 안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더 담대하게, 더 강하게, 또한 더 기뻐함으로,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다시금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음에 감사하며 또한 담대하고 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에 지지 않고 이겨내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